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금요기도회로 인도하시고 찬양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이 열어지고 주의 성호를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이 행한 바를 다시 기억하는 그런 찬양의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성령께서 권면하시는 바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 앞에서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저희들 온전히 그 말씀대로 순행하며 순종하며 기도하는 그런 저에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존중하는 참 지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들로 저에게 모든 성도를 세워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에서의 여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어떤 삶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을 뒤로하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나아갑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 가운데 이 출발하는 데 있어서 이 출발, 이 전적으로 자기들이 어떠한 방향을 설정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나가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간다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이 출발, 여기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 출발하는 데 있어서 이 출발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 그리고 자기들이 뜻하는 대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Sovereign will of God, 하나님의 인도하심, Leading of God, 이런 것,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인도하심으로 그들은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며,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면 어떻게 되면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동하는 것입니다.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발하라는 신호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랐다는 거죠. 구름이 또한 성막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멈추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막 위에서 내려오면. 그러니까 증거의 성막이 떠오를 때 또 내릴 때, 이럴 때를 잘 그들은 생각하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권적인 인도하심,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은 움직이고 출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권적인 인도, Sovereign Leading, Sovereign Will, 주권적인 의지,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 여기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1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그렇게 출발하면서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 떠오르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커맨드,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 있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하나님이 섭리하실 것이다 를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 우리는 어느 것이 베스트인지 몰라요. 무엇이 최고인지. 우리는 we do not know what is really best for us. 그 가장 최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최선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according to the commands of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순종하면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진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 백성들이 이 신의 산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약속의 땅을 향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장소를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움직임, 이동하는 것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가나안의 여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해 주고 있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 광야에서 행진하는 이 성막을 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이 사람들의 모임이 뭐라고 하냐면 광야교회.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교회를 상징해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인생의 여정, 한 장소에서 한 장소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인생의 여정에서 광야 공동체에서 광야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지점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지점에서 A라는 지점에서 B점으로 나갑니다. 이동합니다. 그때까지만 순종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백성들은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냐면 언제까지 우리가 순종해야 되나요?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그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더라도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백의 찬송.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찬송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는 그 순간,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했냐면 빌립보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의 모습이 죽도록 충성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쫓아서 우리는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천국 백성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자세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뜻에 따라간다. We are simply following and obeying to the sovereign will of God. God is leading me. 이것을 믿는 자는 정말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We have to commit ourselves to God.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정말 주님을 의뢰하고 그리고 순종하며 우리는 이 광야의 여정을 여러분 헤쳐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의 자세가 우리가 그래요. 그런 말씀은 우리가 광야의 여정, 이 교회 생활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광야 교회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선의 길로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의 삶의 개인적인 삶 그리고 우리 교회를 또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소유되신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우리는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부분은 이 질서정연한 공동체다. 이 질서 있는 공동체, 이 광야의 교회에서의 그런 이 성도들의 모습은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라는 곳에서 이 광야 행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그런 삶, 여정, 그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종들이었습니다. 슬레이브였죠. 옛날에 애굽에서 살 때. 그 종에 익숙한 사람들한테 지금 하나님이 일사불란하게 공동체 안에서 정말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움직이고 나아가고 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그것이 오늘 그 다음 단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보시기를 바랍니다.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13장 하반절이죠. 그런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어오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그렇게 뭐 그 다음 쭉쭉쭉 우리가 지나가면 시므온 살손 지파, 갓 자손 지파, 고아딘, 에브라임 뭐 이렇게 므낫세 자손, 베냐민 자손, 단 자손 이렇게 쭉 열거합니다. 이 순서가요 인위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디서부터 그렇게 정해졌냐면 민수기 2장에서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민수기 2장에서 민수기 2장에서 회막을 향해서 거기서 이렇게 진을 칠 때 진 배치를 명령했을 때 동쪽에 배치된 지파들 남쪽에 배치된 지파들 할 때 그 배치시킬 때 벌써 이미 민수기 2장에 나왔던 진 배열했던 그런 순서대로 지금 그들이 움직이고 그들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민수기 2장에서 그들이 진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캠프하는 데 있어서 진을 배치되는 그 오더를 그 다 정해줬습니다. 하나님이 다 정해주신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저기서 여기서 마칭하고 뭐 나아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 순서는 그 올더는 그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정해주신 그 규칙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행진하기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두로 유다의 자손, 뭐 이삭을 자손 이렇게 쭉쭉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무엇을 여기서 강조하냐면 질서. 그 질서는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질서대로 그들이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내가 이 뭐 유다 지파가 먼저 가 왜 우리 지파가 먼저 가면 안 돼 하고 내가 먼저 가겠다 하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지파대로 그 순서와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언약의 공동체에서 그 사람들이 행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천국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교회에서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은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어느 지파가 가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종이었죠. 종들은 그런 어떤 규칙이나 어떤 규율이나 체계적인 어떤 조직이나 질서를 따르는 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물론 종이었기 때문에 자기 상전의 지시를 따르지만 체계적인 어떤 규칙, 질서, 규모 이런 거하고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데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군대에서 그것이 요구되어지는 모습이죠. 그들은 군대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부림을 당하는 그런 자들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군대로서 체계적인 규율과 규칙과 명령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따라서 순종하며 광야에서 행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 광야 교회, 지금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규칙, 질서에 있어서 그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이 orderly fashion, 그 질서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 체계에 따라서 그 교회 공동체가 만드는 그런 가지고 있는 질서에 따라서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한 지체고 한 모습으로 한 바디가 돼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바디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세요. 한 바디입니다. 우리가 이 각기 다 멤버가 이 몸이 다 기관이 다 나눠져 있지만 이것이 우리는 다 하나의 그 몸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합니다. 몸이 다 자기가 내가 이 팔이 더 낫다 눈이 더 낫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한 몸 이룬 사람 한 몸을 이뤘어요. 그리스도의 몸 된 모든 우리가 각기 다른 이 지체들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유나이티드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하나가 된 공동체는 체계적으로 질서에 따라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이나 구약에서나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공동체에서 이 공동체 질서를 온전히 하나가 돼서 살아가려면은 그 안에서도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공동체의 질서에 순종하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바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 되는 자들의 노력이 바로 공동체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 순종이 없으면 질서는 무너지고 그 다음에 개인 모든 것이 개인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공동체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 하나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적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다면 공동체는 힘을 잃어버려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 힘을 상실하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공동체에서 하나 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이 그 민수기 2장에서 진배열을 했던 그대로 하나도 다르지 않게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것은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순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들이 일사불란하게 이 사람들이 움직이고 그 질서에 따라 나갑니다. 행진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그 가운데서요. 이 공동체에 대한 모습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이는데 그 가운데서 이 호밥에게 동행을 부탁하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호밥은 누구냐면 여기 29절에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 이 사람이 모세의 장인의 그 루엘이라는 사람의 미디안 사람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호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지금 우리와 함께 가자 동행하자 우리가 행진하니 우리가 동행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대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호밥이 이렇게 거절합니다. 나는 가지 아니하고 30절에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리라. 모세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가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우리의 눈이 되달라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갑니다. 자기들이 어떤 디렉션이나 방향을 선택할 때 자기들 인위적으로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함을 받으며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호밥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광야에서 우리의 눈이 되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하는 자세가 인간적으로 어떤 노력이나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바는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인간적으로 해야 할 노력하는 것들 이런 것이 필요 없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굉장히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와 동행해달라고 하는데 우리와 동행하자. 그러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그러면 우리도 너에게 선대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이럴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임재하고 계시는데 이럴 필요가 있을까? 근데 이거에 이 사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항상 그 광에서도 보면 모세가 잘못했을 때는 모세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론이 잘못했을 때도 그렇고.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이것을 불순종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바위에서 그 모세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라 하고 두 번 쳤지 않습니까? 분명히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그 분노를 표출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잘못했기 때문에 너는 너의 하나님의 의를 표시하지 못하고 너의 그런 성내는 것을 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서는 이것을 불순종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최적의 그러한 순종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그가 해야 할 것은 이런 도움, 인간의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습니다라고 해서 우리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될 거라고 때로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바는 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도움을 요청하거나 구체적으로 내가 해야 할 바를 하지를 않고 있으면서 그냥 말씀을 열심히 보고 기도만 한다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좀 놀랬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구름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팔을 불 때도 내가 너를 기억하시리라 하고 내가 도와주리라 그런 말씀이 이전에 달락에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그들의 삶 속에 있었어요. 광야에서 행진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어떤 도움 우리의 눈이 되리라고 하는 이런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와 동행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동행이 호밥이라는 사람과의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지금 광야 여정에서는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It's not walking with hope. 광야에서 그의 삶은 Life in the wilderness is walking with God. 하나님과의 동행. 이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직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언약의 백성 안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이것은 선교적 차원, 전도적 차원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절은 하지만 사사기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요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결국은 사사기에서 보면요 이 겐 사람, 이 모세 장인의 이 아들 호밥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모세 장인의 후손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함께 거주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그 뜻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삶에 있어서 그리고 철저히 질서를 따라가면서 체계적인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사람의 도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섭리하셔서 사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섭리 가운데 도와줄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입니다. 섭리라는 것은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배후에서 그 사람의 도움까지 역사에서 섭리하셔서 그 사람을 붙이는 건지를 그때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아 그때 왜 그 아무개 집사님이나 아 그 성도님들 아니면 그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셔서 나를 이끌어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섭리였구나 하고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보면서 너무 인간적이다. 모세가 너무 인간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분은 이것까지 섭리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왠지 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동행은 호밥이라는 사람과의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여정은 사람과의 동행이 아닙니다. 물론 한 지체된 그 한 몸된 그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지체들이 하나가 되는 한 몸을 이루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동행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우리의 동행은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동행은 하나님과 먼저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몸된 그 안에서 지체 안에서 서로 다른 지체들이 주님의 몸 안에서 하나 되어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그런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광야 여정에서 그런 이 모세 장인의 후손 아들 호밥에게 그 동행을 요청합니다. 호밥하고 동행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안에서 그 호밥을 호밥과 같이 동행하자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동행에 그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 된 것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그들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 백성과 거주했다는 거예요. 언약의 공동체 안에 결국 그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전도가 된 것입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눈으로 한 것 같죠. 그렇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동행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나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 백성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34절은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 앞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의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33절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언약궤 중심의 삶, 언약궤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The Covenant of God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 Presence of God. God is with us.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뜻합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그 십계명을 새긴 그 두 돌판, 그게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들한테 Ten Commandments, 그 테이블스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말할 때는 그 언약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는 언약, 그 언약했다라는 거, 말씀. 그래서 언약의 말씀과 그 다음에 임재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냐면 그 언약궤 위에는 덮개는 뭐냐면 속죄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그 피를 뿌린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흘리신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뿌림이 거기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라는 것은 그 나중에 뭐 아론의 쌍는 지팡이도 다 들어가고 또 다른 것도 들어가지만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언약궤는 크게 하나님의 임재, 그 다음에 언약궤, 언약궤는 또한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이런 것들을, 그래서 공로 피보혈은 상징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 행진할 때 우리 잘 보세요. 이제 돌아갑니다. 아, 17절에 보면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성막을 맵니다. 그리고 21절에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아까는 17절에 보면은 성막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사갈 자손 지파 이제 쭉 앞에서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 성막을 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1절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이것은 그 성물을 맸다는 것은 그 성막 안에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들을, 이 그 부품들, 아이템들,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물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성막에 쓰이는 그런 어떤 부품들이고, 여기 이 앞에 이사갈의 성막은 이 나무 판때기 같은 거, 골격 세우는 거. 그러니까 성막이 먼저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물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 성물을 차려놓고 난 다음에 기물들을 차려놓고 난 다음에 거기서 제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이 먼저 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성물이 갑니다. 그리고 성물을 움직이는 성 고아디인이 성물을 메고 행진합니다. 성막이 상징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제사 예배입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성막 예배, 타버네클 월십. 그 다음에 이 성물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 언약궤라든지 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러니까 이 성물이 상징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기물들,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행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예배,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언약께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십계명이 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자기들의 보혈의 피를,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자기 죄사함을 받고, 그 죄사함을 받는 것이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데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원하시냐면은 그냥 단순히 하는 것이 예배, 성막을 통해, 성막 예배를 통해서 언약궤를 따라가서 이 말씀과 예배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과의 그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쉽겠어요. 막 판때기 같은 거 막 그런 것들 막 갖다 설치해 놓고 사람들이 또 막 가가지고 여기서 스탑 하면 다 스탑하고 거기서 또 성물을 기물 같은 거 다 차려놓고 난 다음에 다 그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그 체계적으로 다 열고 난 다음에 또 그게 하루 이틀 뭐 3일도 될 수 있고 한 달이 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다 걷어 또 다 구름이 뜨면 또 다 움직입니다. 또 다 걷습니다. 성물도 걷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거 다 걷습니다. 기물도 다 걷고 그 막 움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다 일사불란하게 그 아까도 말한 그 지파대로 다 정말 정해진 대로 다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과의 임재와 그 말씀, 예배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성막에서 그것이 광야 공동체에서 그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광야 공동체 안에서도 그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여정은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십계명이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다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 건 결국 그 끝이 뭐겠어요? 자기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까? 백성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거추장스럽고 정말 하기 싫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배, 그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신약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여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나요? 우리도 예배, 말씀,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삶은 내 힘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순종한다면 그것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광야여정, 이 광야교회, 이 세상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님 의지해서 말씀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이 제시한 그 질서, 말씀이죠.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인도하시는 섭리 가운데서도 사람을 붙이신다는 거예요. 호밥이라는 사람, 도울자를 하나님은 붙이신다는 거예요. 도울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요 섭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붙들고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광야교회는요 예배 공동체입니다. 진리의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임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광야 여정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인생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떠한 여정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세요. 이 시대에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원하세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삶을 산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듯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과 성령으로 동행하며 예배드리는 천국 백성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